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25페이지 있습니다. 26페이지, 2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죄수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중단하시고 가나안 지방, 다시 말하면 이방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신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앞에서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여러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발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이방으로 건너가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뭐 4, 50km 북쪽, 서쪽으로 좀 떨어진 두로아 시돈이라는 곳은 그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데요. 그쪽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극적이긴 하지만 이방인에 대한 어떤 사역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원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아닌 것들을 둘러서 표현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특히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구원이 모든 족속을 모든 나라의 모든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마가는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 본익의 여인이라고 표현하죠. 뭐 수로라는 지역에 본익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수로 본익의 한 단어가 아니고 수로라는 나라에 쉽게 말하면 본익의 지역 사람, 한국이란 나라에 경상도 사람 뭐 이런 식의 뜻이겠죠. 경상도 지역의 뭐 봉화 사람 뭐 이런 식의 뜻일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마태는 그녀를 수로 본익의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왜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했냐면 그 마태가 그 가나안 지역을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정복을 못 해요. 그래서 가나안이 그 이스라엘 옆구리에서 두고두고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 지역이었다는 것을 일부러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혔던 그 원수의 자손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유대인 메시아의 축복을 유대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복음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원수였던 가나안인의 여자에게도 복음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자가 외치고 있어요. 이방인 여자인데 그 유대 지역에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 했을 때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여자는 주를 어떤 메시아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인정하는 그런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부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 구원자이신,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분들, 단순히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막 생각했다면 주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얘기를 했을 텐데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벌써 구원자이며 메시아로서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거부하였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하던 사람들, 이방인들, 장애인들, 많은 병자들, 그리고 그 시대 정말로 많은 그 세리나 창녀나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나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 자녀를 키우시고 자녀의 아픈 것들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오랜 동안 그 아픈 아주 심하게 아픈 딸을 데리고 온 그 엄마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가난한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주위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민족적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은 없죠.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정말로 고통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자비에 대한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로 이방인으로서 거기다 여자로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도 이 시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만 또 찾아와서 그냥 구경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한 것은 아주 큰 일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도 참된 구원을 소망한다면 그런 외형적인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열심히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녀의 딸은 그 가난한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많은 경우 아픈 것을 그 귀신과 연결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 뭐 호환 마마 같은 거, 뭐 천연두가 걸리면 뭐 사람을 의학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귀신이 한 것이다. 그래서 호환 마마. 그래서 나중에 천연두 이런 그 백신이 들어왔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무당들이었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고 살게 떨어지니까 천연두가 걸리면 무당한테 와서 구슬했었는데. 뭐 백신을 맞고 더 이상 안 걸리니까 자기 먹고 살게 떨어지니까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아픈 것들이 있으면 다 귀신과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귀신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흉악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아팠는데 아주 심하게 아팠던 것 같아요. 정말 자식이 감기만 걸려도 마음 편히 잠 못 자잖아요.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잠 못 주무시는데 정말로 흉악한 귀신 들린 것처럼 많이 아픈 딸의 아픈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뜻들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뜻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들여다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성경의 구속사는 구속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역사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흘러왔어요. 구약 성경이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도 처음 전파된 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인으로 하나는 이제 유대인의 경계를 벗어나서 이방인으로 향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정말 그 순간에 잠시 침묵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고 그녀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또 본문의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또 어떤 가르침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는 우리의 복음에 대한 어떤 정말 신실한 믿음인가, 열정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간식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니 밥이 뜸이 드는 시간이지 그 밥이 안 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가 거절당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단순히 거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야 당연히 거부되는 것이지만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15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네. 이거 보면 굉장히 편협하고 뭐 어떤 그런 좁은 사고를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이 구절은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앞에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가서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이 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이 결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의 구원 문제를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아요.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셨고 구약성경도 유대인에게 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셨고 천국복음도 유대인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이 시대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됐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하면서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은 모든 세계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모든 세계 사람. 첫째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유대인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인 이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유대인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또한 보여주는 얘기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의 시작하지만 나머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할 사명은 누구에게?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이 일은 나머지 일은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2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처럼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무시 은행대 대답도 안 하잖아요.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죠.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절하며 가로되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도 설교할 때 설교하실 때마다 미완료 과거 얘기하는데 이 절하는 것도 한 번 절한 게 아니라 계속 절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서 계속해서 절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묵하면 침묵하실수록 이 여자는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성화강이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 딸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겠어요. 귀신 쫓아보낸다는 사람한테 찾아갔을 거고 의사라는 사람한테 찾아갔을 거고 없는 돈이지만 다 날렸을 거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은 예수님께밖에 없다. 이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자가 듣기에는 모욕적인 얘기를 하시죠.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이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던 건 사실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우선권이 영구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구약에도 보면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복음 전파의 순서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였고 또 본격적으로 유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진행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는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비해 이방인들 자신이 선택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고 또 권리를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인정해요. 다시 말하면 걔라고 인정을 하는 거 자신을.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사실상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괴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리고 비록 메시아의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추운 날 그 곁불이라도 쬐는 그런 마음으로 그 쬐듯 최소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일부를 일부라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절하면서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큼만 있어도 그것만 있으면 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내가 가진 아픔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께 주시는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예수님께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 시간 날마다 나와서 무릎 꿇는 이유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갈 때 이 가나안 여자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개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개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좋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세요.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믿음을 붙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긴 침묵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아닌가 보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순간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기 원하는 개가 되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응답을 받을 것이고 내 믿음이 크도다는 칭찬을 하나님께로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 삶의 정답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삶의 문제에 응답받고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에 답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침묵 앞에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포기하지 않는 소망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